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여기 주리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논테스인데요. 이것의 동사는 페이나오입니다. 이것을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헝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헝거는 배가 고프다, 굶주리다 라는 뜻과 함께 열망하다, 갈망하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딥손테스인데 이것의 동사는 딥사우입니다. 이것을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thirs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thirst는 목이 마르다라는 뜻과 함께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줄이고 또 목마른 이 말은 단지 신체적인 욕구에만 한정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 의미가 영혼의 욕구까지 포함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명예나 부나 자유 등과 같은 것을 갈구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리고라고 하는 단어도 대단히 강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고요. 또 목마른이라고 하는 단어도 대단히 강한 뜻을 내포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함께 묶여져 있으면 그것은 더욱더 강렬한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단순하게 줄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는 단순하게 목마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줄이고 목마른 이렇게 하였거든요. 이것은 아주 강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단순하게 무엇을 기대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바란다, 소망한다 이런 느슨한 정도의 바람이 결코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향한 아주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옷이나 뭐 여행이나 또 음악 등과 같은 것은 지금 당장 원치 않지요.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굶주림을 해결해 줄 그런 음식인 것입니다. 이 굶주림의 욕구는 대단히 강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던 여인들은 자기 아들들을 삶아 먹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 29절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들들을 삶아 먹는 문제로 서로 두 여인이 다투었는데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삶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조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녀를 향한 모정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건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굶주림은 그것보다 더 강렬한 욕구인 것입니다. 오래 굶으면은 이성을 잃고 마는 것이지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강렬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굶주려 있는 사람은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도 굶주림만큼이나 또 다른 강렬한 욕구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죠. 가지고 있던 물은 다 마셔버렸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죠. 목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온 몸이 이제는 물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시원하게 흐르는 강이 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강에 풍덩 들어가서 마음껏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다시 차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막에는 그런 강이 없지요.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본 그 사람은 점점 더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요. 그렇게 극심한 갈증에 놓여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물이죠. 그래서 물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목마름도 굶주림만큼이나 아주 강렬한 그러한 욕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줄이고 목마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강렬한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한 아주 강렬한 욕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이 사람은 무엇을 향하여 강렬한 욕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righteousness이죠.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렬한 것입니다.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요. 이것은 올바르고 정의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관련된 단어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의의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의 의의는 칭의뿐 아니라 성화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의에 대한 욕구,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위는 궁극적으로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의의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의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욕구요. 죄를 제거하려는 욕구이다. 그것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에게 신지식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욕구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고자 하는 그 욕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를 향한 욕구인 것입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돈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 쾌락이나 정욕 때문에 줄인 것도 아니죠. 그건 오직 하나, 의의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향한 이 열망을 세속적인 모든 열망들과 구분하여서 경건한 열망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열망. 경건하고 거룩한 열망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복되다고 선언한 사람은 이러한 경건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건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시인의 경건한 열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금을 구하거나 세상 명예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얼마나 경건한 그런 열망입니까? 이 열망은 세속적인 모든 열망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그러한 열망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도 경건한 열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기 이 시인의 열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인은 오직 주님만을 찾지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 경건한 열망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조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여기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열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신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경건한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들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무척 사모하고 그것을 늘 사모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돈에 주리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미국 역사를 보면은 1800년대에는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그때 미국 동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하였습니다. 당시에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를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죠. 이보영 씨가 쓴 미국사 개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로의 이주, 계획, 정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자연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니까 메이플라우를 타고 미국 동부 쪽에 정착을 1620년에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영국의 식민지령으로 동부 쪽에 정착을 했죠. 서부는 미개척지였습니다. 미개발지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부 쪽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서부 개척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자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랬습니다. 서부에 이주한 사람들은 도끼로 처녀림을 개간해야 했고 때로는 라이플총으로 인디언, 무법자와 싸우기도 하였다. 인디언 땅이죠. 원래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싸우면서 쫓아내면서 이제 서부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또 그들이 일군 농지에서 수확을 올릴 때까지 옥수수와 야생 동식물로 연명해야 하였다. 이주자들에게는 용기와 인내, 슬기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면서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부로 간 이유는 첫째, 서부에는 비옥한 땅이 얼마든지 있었고 둘째, 땅은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회를 잡는다는 건 위험을 각오하는 모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한한 토지, 무한한 기회는 항상 무한한 발전을 약속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 당시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한 이유가 잘 나오고 있지요. 서부로 가면은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한한 토지, 무한한 기회는 큰 부를 약속해 준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서부로 이주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 즈음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1848년 1월 24일에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강,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흐르는 강이 세크라멘토입니다. 그 강 근처에서 제임스 마션이라는 목수가 우연히 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동부에까지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갔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골드러시입니다. 미국사 개설에 계속해서 보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서부 개척에 앞장선 사람들은 미시시피강 이동의 경우처럼 농민이 아니라 골드러시로 캘리포니아에 몰려든 광무들이었다. 이들은 1848년부터 1858년까지 10년 동안 5억 5,500만 달러의 금을 캘리포니아에서 캐냈다. 그러나 1858년 콜로라도의 파이크스 피크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골드러시는 방향을 동쪽으로 돌렸다. 이로 말미암아 불과 1년 동안에 콜로라도에는 10만 명의 광부가 모여들었고 1년 동안에 10만 명, 당시의 인구에서 10만 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숫자인데요. 1년 만에 10만 명이 몰려들었고 하룻밤 사이에 덴버와 같은 도시가 만들어졌다. 덴버가 하룻밤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이쯤 네바다의 콤스톡에서 또 금광이 발견되어 1859년부터 1879년까지 20년 동안에 3억 4천만 달러의 금은이 채굴되었고 이곳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버지니아 시티 같은 도시가 발생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버지니아 시티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기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돈에 굶주려 있지요. 그런데요, 이 현상은 비단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돈이나 세상 명예나 쾌락에 목말라 하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의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절규하였습니다. 그렇게 공고한 상태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지요. 의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그런 선언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칭의를 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선포이고 성화는 실제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화는 언제 시작되냐면은 칭의 때 시작됩니다. 칭의가 발생하면은 그때 성화가 시작되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 과정 속에서 더 의롭고 더 경건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인 것이지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요,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올바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경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게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칭의를 받은 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복되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더 거룩해져 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주리고 목마라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열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세상의 명예나 부나 뭐 이런 것들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즉 경건한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왜 그가 복된지 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된 것은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배부를 것이며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르타스 데손타이인데요. 코르타스 데손타이. 이것의 동사는 코르타조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을 배불리게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곧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음식이 제공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마음껏 먹고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게 되세요. 음식을 먹고 나면은 만족하게 됩니다.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 이 시원한 물을 제공받아가지고 벌컥벌컥 다 마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갈증이 다 가셨습니다. 해결되었, 해소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큰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처럼 의에 주리고 목말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크게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배부를 것이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리고 목마르게 하셨을 때에 그는 그것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빈궁한 죄인은 그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이끌려 그를 믿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믿는 죄인들도 이제는 살찐 송아지로 상징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는 의인은 여호와께만 있나니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어떤 슬픔도 더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다. 이는 빈궁한 세상에서는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다. 그들의 잔이 넘쳐 흐를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의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의 잔이 넘쳐 흐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의에 주려 목마른 사람들에게 철철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극심한 갈증과 굶주림을 느끼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고 또 받아 마시고 비로소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값비싼 것을 얻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단지 줄이고 목마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단지 줄이고 목마르면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배부를 때까지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사야 55장 1, 2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순종하라.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은 배부름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만족함을 얻게 되니 참으로 복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안 머리의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과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경험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737년 어느 날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가서 한적한 곳에서 내려 이전에 보통 하던 방식대로 늘 이 같은 방식대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묵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걸어 다녔다. 걸어 다니면서 거룩한 묵상과 기도를 숲속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특별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수하고 달콤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내게 있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심히 고요하고 달콤했다. 아주 풍성한 은혜를 그 숲속에서 에드워드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한 시간 가량이나 계속 나의 모든 사상과 개념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하여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 시간 내내 눈물이 홍수를 이루고 큰 소리로 울었다. 반대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내 느낌으로는 영혼의 열정이 텅 비고 소멸되는 것 같았다. 거룩한 천성의 순결을 받으면 먼지 속에 누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고 완전히 성화되고 순결해진다. 나는 수차례 동일한 본질에 대해서 보았으며 동일한 결과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였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그는 정말 영적으로 추리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찾는 그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더 성화되는 그런 것이죠. 에드워드는 숲속에서 거룩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영적인 배부름,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에 채워주심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배부름을 얻은 사람은 이전보다 더 크게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전보다 더 크게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게 되죠. 왜냐하니까 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갈증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죠. 그러한 방식으로 의의에 주리고 목마른 성도는 성화의 삶 속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 충만한 은혜로 늘 체험을 받을 것이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영원히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주리고 목말라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며 또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체험을 얻고 만족을 얻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